우리가 좀 전에 찬양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세계에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수 있고 또 세월을 아끼며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이세벨을 두렵게 만들었을 때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언제나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왕을 자극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분별하자 하고 영적인 싸움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물을 흥건하게 부어놨는데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아합과 이세벨의 두려움,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히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설명이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늘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세상을 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엘리야의 시선이 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다 선지자는 죽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듭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를 지금까지 봐왔던 엘리야의 그 시야가 닫혀버리고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에 그냥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손을 붙들고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40주 40야를 걸쳐 호렙산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들어가서 40주 40야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고 그 길을 갑니다. 먹이며 격려하시며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활짝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호렙산에 도착하셔서 그의 눈을 또 한번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또한 사람의 이 아합왕도 솔직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은 영적인 전쟁을 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그 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참 괘씸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싹 쓸어버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선지자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아합과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리아 왕이었던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과 아내와 자녀들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이게 조공을 바치라나 보다. 그 나라가 시리아가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데 워낙 강한 나라니까 조공을 바치라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이 이야기에 이 협박을 그저 조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베나닷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또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사신을 보낼 텐데 사신이 들어와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갈 것입니다. 금과 은과 왕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것들은 다 취해갈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야기가 이쯤 되자 아합은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금과 은과 왕비들과 왕손들과 신하들을 무차별하게 약탈해가는 것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닷, 이 아람왕 베나닷은 경고를 합니다. 전쟁을 벌일 거라고 경고를 하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초전 박살내버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아왕도 이렇게 맞섰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합의 큰 소리 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던 중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죽고 나만 남았어요 대답했는데 여기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말이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예, 베나닷의 군사가 많다는 거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전쟁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친히 하나님이 싸울 것을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아합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거듭 하나님을 배신하며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합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세한 전술도 가르쳐 주십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32명밖에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은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전쟁을 할 때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무리와 싸워 이긴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청년 232명이 적을 치기 위해 진군에 들어갔을 때 시리아의 베나다드 왕과 그를 돕는 군주 32명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미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워놓은 보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엿보기 위해 들어오든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 들어오든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아라. 술에 취해 있으니까 사리 분별도 없고요. 판단력도 흐립니다. 아니,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죽이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관의 청년들, 자녀들,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각화를 마구 휘두르는 청년들에게 시리아 군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군대들이 또 뒤를 따라오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 이기는 싸움들이 있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레와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모르느냐 하면서 왜 자꾸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데도 강팍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기로 고집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솔직히 아합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자꾸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 좀 힘 있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냐, 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로 가라고 하니 나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그들의 눈에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영의 세계를 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흠뻑 그들을 때려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버려도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며 일희일비하며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향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합에게도 기회를 늘 주셨죠.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실 때, 오늘이라는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